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미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글이 선전포고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미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아도 이미의 시각에서와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인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인도 당국자들은 인도의 미국산 전투기와 해상 감시용 무인기 등 각종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입은 영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 관계는 지난 10년간 인도가 $150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외곽의 한 유대인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오늘 충격을 가해 이스라엘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다른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사이에 숨어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하르아다르 정착촌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범인은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문을 하려 하자 충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의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잔인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일어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인 48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인은 25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255명 중 대다수는 먼저 공격을 가했거나 이스라엘군과의 교전 중 숨진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 거주지인 라카인주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트와치의 제임스 로스 국장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라카인주 북부에서 잔인하게 쫓아내고 있고 로힝야족 거주지역에서 대량 학살과 방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또 강제 이주와 살인, 강간 등 다양한 반인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로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얀마 당국은 자국군이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진행 중이라는 유엔의 비난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최근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간 충돌로 40만여 명의 은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로힝야족이 지난달 경찰 초소 등을 급습한 데 따른 미얀마 정부의 보복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당내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100명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지난주 존 맥케인과 랜드 폴 의원에 이어 수전 콜린스 의원도 이번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2010년부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오늘 총기 사건이 발생해 대통령 경호원 1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경호원은 37세 남성으로 자신이 머물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로페 다고이 대통령궁 경호실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북한 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15, the nays are zero.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미 국무부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북한 외무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는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북한 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25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415대 반대 0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트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 레트넨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외부 정보를 유입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들을 미국 정부에 계속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이 밖에도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선 지지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truth is that Kim Jong-un's most potent enemy is his own citizens if they were to be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적은 진실이며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이 북한의 정보를 전파하는 방법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내용은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등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카드,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업을 재개하고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노력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법안 지지 발언을 통해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따로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ut it's been reported that the administration plans to combine this position with the Undersecretary for Democracy. I think that would be a mistake.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 인권 특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실수이며 차관은 이미 너무 많은 현안을 관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게리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할 고위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기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은 미국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 외무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 We continue to seek a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날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영공을 넘지 않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도 격추할 수 있다는 리 외무상의 위협에 대해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이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선박에 발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 nation has the right to fire on other nations' aircraft or ships in international airspace or waters.
앞서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 힐튼 유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도발이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는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must be accompanied by strong deterrent capabilities. Thus, Presidents Moon and Trump reaffirmed.
강 장관은 25일 미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압박과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외교적 도구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미한 두 나라의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한 정상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They agreed that maximum pressure had to be placed on North Korea in response.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최근 채택된 안브리게리 2375호를 비롯한 관련 대북 제재 결의에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브리 제재가 북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정권의 자금이 마를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방위 제재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수익 90%를 감소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역시 현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 돈줄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제재는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현 대북 제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져 다소 복잡하지만 북한 정권이 각종 부품을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브라이트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중요점을 뒀습니다.
And the other part that I think is truly important is to kind of lower the temperature.
군사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상황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비밀 대화 채널이 개설돼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재임 시절인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3-4 months ago, I might have said there's a potential for drift,
리퍼트 대사는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잠재적인 문제 요소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를 통해 미한 두 나라가 여러 사안들을 함께 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을 압박한 뒤 대화에 나선다는 점을 비롯해 방위태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적 대화 등에 있어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실제로는 무역 금수와 맞먹는 조치라고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2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거래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Yes, this executive order is incredibly intense and powerful and expands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some fundamental ways.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강력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본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역 금수와 같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듭니다. 또 북한과 비중 있는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북한 항구 운영에 연루된 이들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제재 조치로서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중국은행들을 주로 겨냥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나요?
It will certainly impact the Chinese economy and Chinese banks, but it's much broader than tha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물론 중국 경제와 은행이 영향을 받겠지만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부의 대북 조치들은 중국 기관뿐 아니라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기관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장 회사들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이 대상이거나 중국을 통하고 있죠. 따라서 중국 은행 기업들은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혀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것 외에도 북한과 계속해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될까요?
But I think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ith the quickening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there is a
과거 정권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통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동참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이 밖에 중국이 북한과 관련된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석탄과 철광석 무역을 금지한 조치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꿔 북한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해서 북한 자금이 동결된 이래로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작은 은행들과 거래하고 위장 회사들을 활용하고 있죠.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감안할 때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this new executive order has to be read in combination with other steps that have been taken, including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다른 조치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6월 29일에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 단둥은행이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됐죠. 재무부의 여러 북한 관련 조치와 제재 대상 지정은 금융시장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 제재 회피, 위장회사 이용 등에 더 민감해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보고서로 밝히고 있죠. 모두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거래망을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재무부와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해외 거래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Well, I think there's never enough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networks because they are masters at hiding their
북한의 거래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활동을 숨기고 조사를 피하는 데 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북한 거래망과의 접점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불법 거래를 폭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 관련 국과 함께 북한 거래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죠. 이러한 대북 압박 조치들은 금융 제재와 더불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The US has made clear it want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Obviously the US doesn't want to see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해서 이웃 국가들이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쟁이나 군사 행동을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여행 금지, 미사일 방어 역량 배치, 연합 군사 훈련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압박해 행동을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anytime you have Congress passing a bill or having legislation that parallels what the executive has done, that's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 위원들과 대중이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니까요. 또 특정 행정부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효한 법 조항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기대하는 효과,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의회가 비슷한 법을 채택하면 새로운 화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살촉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북 압박과 관련한 협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I think what we've seen to date is fairly good coordination within the U.S. government.
지금까지 행정부는 꽤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조치를 제외한 도구들을 이용해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으로부터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실질적 효과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부로 진단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영사국의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1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52명이 상용 관광 비자를 받았고 나머지 48명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대표와 직계가족 비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의 실효성보다 상징적 의미에 더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I don't think there are a lot of North Korean tourists who come to the United States. So,
리스 전 실장은 미국에 올 북한 여행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조치를 대북 압박용으로 풀이했습니다.
It is a signal that the U.S. is generally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제 경제 활동과 다른 움직임들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그 자체로는 아주 작은 조치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보다 큰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강화시키고 있다. 세계 평화에 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메시지겠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제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 국민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정보 공유와 관련한 필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목록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28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난해 작성됐던 13쪽 분량의 같은 목록에 비해 내용이 크게 보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목록은 지난달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가 이달 5일 제출한 것으로 최근 유엔 사무국에 의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목록은 각 항목마다 관련 물자의 이름과 전문적인 수치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유리로 전이되는 온도가 290도를 초과하는 폴리에테르이미드 재질이거나 녹는 점이 1649도를 초과하는 섬유나 필라멘트 소재 물질 등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품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통신 장비 항목에선 주파수 도약 기술을 포함한 대역 확산 기술을 이용한 무선 장비 등이 금지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도 미터나 마일과 같은 거리용 수치와 무게, 질량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을 차단하거나 전파를 방해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한 관련 목록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목록은 매 1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었지만 올해 새롭게 채택된 결의 2371호가 새 목록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정보다 빨리 보강된 목록이 나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8개 품목과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 3개 품목을 지난달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폭발성 나사와 선형 모양의 충전물, 탄소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23일 오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24일 이번 지진이 지난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 여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분석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 연구소의 김원영 박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풍계리 인근에서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박사님도 지진 여부를 파악하셨습니까?
예, 토요일이죠. 23일 날.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9월 23일 날 08시 29분 17초인데 이거는 뭐 UTC죠.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9시간을 여기다 더해야 되고 여기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4시가 되죠. 4시 29분에 나는데 그 위치가 9월 3일 날 그 핵실험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해요. 인근이에요.
풍계리 인근이라는 말씀이신데 지진 규모는 어느 정도로 관측하셨죠?
발표된 게 3.5, 3.0 그 사이인데
네.
3.5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지 상황을 지진 관측 기록만으로도 파악이 됩니까? 가령 뭐 산사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실태요.
그 몇 가지는 구분이 되죠. 말하자면 핵실험인 경우 아니면 케미컬 익스플로전, 다이너마이트 것도 터뜨린 경우 아니면 지진, 산사태 대개 다 구분이 돼요. 지진파가 각 이벤트마다 다르게 발생해요. 산사태가 그 9월 3일 날 제일 큰 거 한 후에는 많이 났죠. 그러니까 계곡적으로
네.
나중에 그 며칠 후에 그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사진이 나오는데 보면은 계곡적으로 돌무더기들이 많이 떨어져 내려온 게 관측이 됐어요. 요번에 9월 23일이니까 벌써 한 3주 됐죠. 지금 난 거는 그 핵실험을 통해가지고 유발된 지진이라고 보면 되죠.
아, 처음에는 이게 그 추가 핵실험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긴장감도 감돌았고요. 그러나 곧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진이 아니라 자연지진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거기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파형이 핵실험하고는 다 틀려요, 전혀.
어떻게 다릅니까?
핵실험하는 경우에는 앞에 피파라고 그러는 게 맨 처음에 나온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종파, 말은 음파 같은 건데 꽝 터지면서 이제 여러 방향으로 다 균등하게 이제 파가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지진하면은 지진이 단층이 깨지잖아요.
네.
단층이나 뭐 돌무더기가 돌이 안에서 깨지는데 그 단층면을 따라서 이렇게 변이가 생기니까 그 횡파 나중에 나오는 S파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 종파하고 횡파 그 나중에 P파하고 S파가 비율이 틀려지죠 전혀 거꾸로 되지 비율이 지진은 횡파 그 S파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이제 보통 지진 나가지고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멕시코 나온 지진 같은 거.
예.
그건 다 S파에서 나오는 진동이 이런 것이고 P파는 빨리 오면서 핵실험 같은 경우나 그 TNT 같은 게 터졌을 때 그때 좀 명확하죠. 크고 그런 경우에는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종파 S파가 즐거요. 거의 없어.
그러나 이번에는 P파에 비해서 S파가 우세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공중음파 관측 자료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진도 그런데 보통은 그 핵실험 같은 거나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은 거의 지표면에서 하니까 음파가 발생하죠. 가까운 데서는 사람이 듣고 먼 데서는 사람이 못 듣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음파가 빨리 감소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주기가 장주기인 게 있거든요. 한 뭐 10초 정도 되는 것들.
네.
그런 음파들은 멀리 가지. 뭐 몇백 킬로미터 심지어는 이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그러는데 큰 화산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저음파 우리가 못 듣는 거 20헤르츠 미만의 그 저음파가 보통 관측이 돼요. 그 발파 작업이나 핵실험 경우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공중음파 관측 자료가 뭐 특이한 현상이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렇지,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작고 규모가 3.5 작거든. 그리고 깊이가 이제 아주 지표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 3km, 4, 5km 들어가면 음파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죠.
예.
예.
자연지진은 맞지만 바로 그 인근에서 한 20일 전에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여파라는 추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박사님도 역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진이 안 나는 지역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이 안 나던 그 지역인데 이제 이런 지진들이 조그만 것들이 나니까 이것은 이제 그 일대에서 핵실험을 계속 6번 했으니까
네.
돌들이 많이 깨졌지.
6번 하기 전에 지난 그 5차례 핵실험 할 때는 그럼 며칠 뒤에 이렇게 지진이 함께 동반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9월 9일 날 한 거 그때 9월 9일 날 하고 이틀 후에 9월 11일 날 규모가 한 2.0 되는 게 관측됐어요. 조그만 지진이.
그러면 핵실험 규모가 커질수록 거기 수반되는 지진의 규모도 같이 커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커지면은 그 주변을 많이 깨트리니까 돌들을.
네.
그렇죠? 지금 산을 이 경우에는 갱돌 파고 들어갔거든. 산중 쪽에서. 그러면 갱도에서 산 꼭대기까지 한 500m 내지 한 1km, 1000m 정도의 그 땅이 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속 깨지니까 깨지면서 이제 저쪽에 뭐 돌 깨진 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깨지거나 그러면 그게 지진이지 뭐. 왜냐면
예.
돌 그 사면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단층면이죠 말하자면 그죠? 규모가 적지. 근데 이제 커지면은 돌이 더 많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돌보다는 그 안반들이.
네. 이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6차 핵실험 여파로?
보통은 이제 큰 핵실험들은 다 지하를 그냥 뚫고 내려가서 수직으로.
네.
네바다나 구소련의 그 카자흐스탄 테스사이트는 대부분 큰 것들은 다 그냥 평면에서 지하로 수직으로 내려가서 터뜨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산 중턱을 쭉쭉 쓸어가지고 갱 돌면 들어가지고 그게 더 쉬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터뜨리니까 그 갱도 위에 있던 부분에 그 산 아무래도 데미지가 오지. 그러니까 크랙이 생기고 뭐 그렇죠.
네. 과거에 다른 나라들 핵실험할 때도 이렇게 핵실험 며칠 뒤에 지진 나고 그랬습니까? 전례가 있나요?
그렇죠. 네바다도 그렇고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고 많이는 안 났는데 가끔 났었어요.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데
네.
방법도 좀 틀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그 네바다나 구소련에서는 큰 것들은 다 수직갱도에서 했거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형태가 틀리죠.
그 중국 지진 관측기관에서는 처음에는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석 미흡이지.
중국 쪽에서?
그렇죠. 그걸 좀 자세히 봤으면은 자세히 본다는 건 그 일대에 난 거 그 전에 그 자료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부결하는 거지 빨리. 그 전에 났던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네.
결론을 미리 낸 거지.
언뜻 생각하면요. 핵실험 여파로 이렇게 나중에 생기는 지진은 아무래도 원래 계획에 들어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방사성 물질이 새에 나오고 가령 뭐 지하수에 흘러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그런 위험이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차피 이건 지하수 위면이죠. 그죠?
네.
지금 한 1500m 내지 2000m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크랙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이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조금 나오겠지. 그 부근에 예를 들어 풍계리라든지 뭐 그런 데는 좀 심각하겠죠. 그 인근에는. 그러나 뭐 먼 지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미 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30 pros I explain for that and then I green, red, purple is all making healthy plant. So I explain for everything for
갑자기 지금 영어로 하시네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갑자기 제가 영어 한국말 짬뽕 내가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를 더 많이 하시죠? 하루 종일 학생들
네,
상대하고
80%는 영어예요. 한국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찾아오는 손님도 상대하는 직원들도 모두 외국인인 터라 하루 종일 한국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소피아 씨는 현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소재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프라이팬을 잡고 요리를 하지만 소피아 씨가 주로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는 저는 뭐 뒷일하고 장 보고 가끔 손님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매니저시.
소피아 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식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처럼 창업에 나서려는 개인이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내면 회사의 이름 사용권과 식당 운영권을 주고 분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사업 방법을 전수해줘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나 창업 노하우가 없어도 기업의 신뢰도를 등에 업고 시작하는 만큼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나 부담이 적습니다. 소피아 씨도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의 노하우와 운영권을 얻었고 회사는 식당에서 남기는 이윤의 35%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소피아 씨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한테 이 위기가 찬스로 잘해진 거예요. 하겠는가 회사에서 하겠는가 물어봐서 뭐 최선을 다해 잘해보지마 하고 일단은 들어섰어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할 테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크레딧도 좋고 오래 그러니까 한 곳에 한 회사랑 오래 딜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미리 다 대줬어요. 조금 회사에서 우리하고는 딜을 잘 해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매달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와. 이 가게를 샀잖아요. 그 처음에 돈이 없으면 달달이 이렇게 내고 달달이 보는 데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소피아 씨. 미국 입국 10년도 안 된 탈북자로서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소피아 씨에게 운이 따랐던 걸까요? 소피아 씨는 미국 입국 당시 수중에 일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태국 감옥에 있을 때 주머니에 있던 돈이며 있던 옷이며 거기 남아서 사귀었던 그 짧은 15일 동안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한두 명 있었는데 친구한테 뭐 옷도 주고 제가 가니까 이제는 나는 가면 살았다 줄 굶어야 죽겠나 가지고 진짜 주머니에 달러 일전도 안 남기고 몽땅 그거 그 돈으로 물 싸가지고 감옥에 있는 애들 다 죽어 나왔어요. 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이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일전 없이 들어온 사람은 내 밖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내보다 없고 그런 사람도 주머니에서 최소한 25전짜리 콜을 몇 개씩 꺼내서 전화할 비상용 콜을 남기고 왔더라고요. 저처럼 일전도 안 들고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머니 탈탈 털어서.
네, 아예.
탈북 후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마음과 물질을 썼던 소피아 씨는 그 때문에 북한에서도 크게 겪지 않았다는 돈 없는 서름을 미국에 오자마자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뭐 간식도 싸 먹고 쇼핑도 가고 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그냥 방에 꼭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이에요. 뭐 밥 같은 거는 그냥 같이 먹는데 그래도 없으니까 서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입국 당시 들고 온 물건은 고작 잠옷과 우산 그리고 책이 전부였습니다.
트렁크 하나 없이 온 사람도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저는 메는 가방, 요 배낭 가방 요 있잖아요. 거기 책, 잠옷하고 겉에 옷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산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책하고 그게 갖고 온 게 전부 다랬어요.
무슨 책?
그냥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기록해 놓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준 책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다 내 중요한 것만 딱 적어 놓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져오고 진짜 영어 공부하는 목사님이 준 교과서 하나 있고
순간은 서러웠지만 오래 가진 않을 걸 알았다는 소피아 씨. 미국 정부가 알선한 직장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당시엔 불가능했지만 한 한인 교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 만드는 팩토리, 케이크 팩토리를 내가 잡을 구한 거예요. 3개월 일했어요.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얼마 버셨어요?
8불 25전씩 받았어요. 거기서 택스를, 네, 택스를 자르고 40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나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시간 더 달라고 하니까 40시간 주고 또 오버타임도 가끔 줘서 제가 오버타임은 12불씩 주더라고요.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빵을 만드시진 않으셨을까요?
빵 하는 게 아니고 데코레이션 했어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대형 식료품점 안에 있는 제과점에서 알록달록 케이크에 장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낮에는 제과점에서 그리고 밤에는 일본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주말엔 외국인 남성이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고 또 종업원으로 식당과 제과점, 세탁소 등의 남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개인 사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생겼는데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 빼고 일밖에 몰랐던 당시 20대 탈북 여성 소피아 씨를 위한 특별한 인연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3개월 딱 일하고 간두고 제가 이렇게 세탁소에 가서 또 일했었거든요. 세탁소에 가서 일하다가 한 거기도 한 3개월 하다 간두고 나중에 그걸 세탁소까지 간 다음에 1년 이후인가 우리 신랑하고 좋아하면서 우리 신랑 대로 완전 잡을 옮긴 거예요. 저기로 풀타임을 갔고.
소피아 씨가 말하는 신랑 바로 주말마다 일당을 받고 나가서 일했던 식당의 주인입니다. 소피아 씨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한인 교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얀마 남성 토니 린 씨.
그때는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니까 소개받았었어요. 그 이제 직업을 소개해준 분이 이분도 소개해줬는데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뭐 그때 가서 좋은 선택하는 건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소피아 씨와 토니 린 씨가 100년 가약을 맺은 건 지난 2009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의 소피아 씨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열정을 값지게 봐주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던 소피아 씨를 귀하게 여긴 남편과의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남편의 오랜 경험과 프랜차이즈 회사와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도왔던 일전 한 푼 없이 혈혈 단신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소피아 씨에게 찾아온 행운은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만난 것 그리고 남편과 일구고 있는 사업의 기회였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의 두 번째 사연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업가 소피아 씨의 사연은 계속됩니다. 한국 내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위권 대응 권리를 언급한 북한의 주장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최근 군사분계선 최북단을 비행했을 때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행사 연설을 했군요.
예. 오늘 노무현 재단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념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 합의 중에 많은 것이 지금도 이행 가능하다면서 북한 정부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네, 이 14선언은 말 그대로 남북한 정상이 함께 합의하고 발표한 것인데
네.
이번 1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북한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정상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거듭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북한의 14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남북이 함께 14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14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명한 겁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10개 항에 관한 합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폭격기들을 격추할 자위권도 주장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북한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오늘 정례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미국 백악관의 프레스 브리핑에서 9월 25일자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외무상의 이런 그 선전포고, 자위권 뭐 이런 언급들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외교부는 이어서 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근본 원인이 북한 자신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적 언사임을 깨닫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한의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고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북한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평화적 비핵화 원칙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뭐 국무부의 반응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도발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이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 언급 역시 북한 정권에 경고 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지 선전포고가 아니란 게 미국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급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리영호 외무상이 어제 회견에서 미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권리 등 모든 자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정작 미 전략폭격기가 지난 주말에 비행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조차 모르는 것 같아서 미군 측이 비행 궤적까지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정 무렵에 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도 못했고 네이다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이철희 위원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선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B-1B 폭격기들이 북한 동해 위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군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에 미국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했는데 정작 북한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일부러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전투기나 폭격기 가운데 이렇게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깊숙이 올라간 건 21세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선보고 후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우 위원장은 또 북한이 독자적으로 미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방어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B-1B 폭격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후에 황해도의 비행기를 동해쪽으로 이동 전개하고 초계 비행도 실시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정보위원들은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예.
네,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군요.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오늘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생각된다는 겁니다.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우려일 텐데요.
예.
이 반 전 총장은 어떤 대응과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모두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고 또 한국은 가치, 정치, 군사, 안보 면에서 든든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다고요?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일주일여 만에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보면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영향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또 북핵 문제로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선 반미, 사드 배치 반대 데모가 있었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